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과 구약 말라기서입니다.
24장. 예수께서 성전을 나서서 얼마쯤 가셨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며 예수께 보시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저 건물들을 잘 보아두어라. 내가 분명히 말한다. 건물의 모든 돌이 무너져 내려 저 돌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할 것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따로 와서 여쭈었다.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선생님께서 다시 오실 때와 세상이 끝날 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라. 앞으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들은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다. 나라와 나라가 맞서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맞서 싸울 것이다. 곳곳에 굶주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은 아기를 낳으려는 여자가 겪는 것과 같은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너희를 통치자들에게 넘겨 가진 고통을 당하게 하고 너희를 죽이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믿음을 잃고 서로를 배신하고 미워할 것이다.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을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굳세게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은 온 세상에 널리 알려져서 모든 민족이 이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황폐를 일으키는 가증스러운 것이 성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읽는 사람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피해야 한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가지 말아라. 이런 때 아기 뵌 여자들이나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너희는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런 일을 당해 피난 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여라. 그때가 되면 무섭고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큰 어려움은 세상이 생긴 때부터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 고생하는 기간을 줄여주지 않으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는 아니 여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큰 표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까지도 홀리려 할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일러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저기 광야에 있다 라는 말을 듣더라도 그리스도를 찾으러 광야로 나가지 말아라. 또 그리스도가 저 골방에 있다 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어디서든 볼수 있듯이 사람의 아들도 그렇게 올 것이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드는 법이다. 내가 오는 것도 그와 같이 똑똑히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고난의 시기가 지나면 곧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천체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늘에는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을 알려주는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땅에 있는 온 민족이 슬피 울 것이다. 그들은 사람의 아들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 올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크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세상 곳곳에 보내어 그가 택한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배워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새 잎이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이 일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일들이 모두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너희 문 앞에 다가온 줄 알아라.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 모든 일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과 온 세상이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날과 그 시간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로지 아버지만 아신다.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도 노아의 시대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에 살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있다가 홍수를 만나 휩쓸려 갔다.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하고 있다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면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아두어라. 도둑이 언제 올지를 안다면 집주인은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은 너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올 것이다. 어떤 주인이 길을 떠나며 한 종에게 다른 종들을 다스리고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겼다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믿을 만한 종이겠느냐?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있다가 주인을 맡는 종이 아니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종이 맡은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악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우리 주인이 오래 떠나 계시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맡은 종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실 것이다. 그러면 그 종의 주인은 종이 생각지도 않은 날의 뜻밖의 시간에 돌아와서 그의 모든 행실을 보게 될 것이다. 주인은 그 종을 때리고 위선자들이 벌받는 곳으로 내쫓을 것이다. 그곳에서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우리를 기다리네. 우리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말라기서 제1장. 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테면 세워보라고 하여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직접 보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 하고 고백할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자기 짐승들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도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라는 제목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9절, 11절, 그리고 13절에서 16절에 계속적으로 세상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은 두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는 창조된 세상입니다. 창조는 구원의 전제로 이것이 없이는 구원의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락한 세상,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대적하는 부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세상의 더러움,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 본서에서도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는 말씀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세상의 죄악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세상 가운데서도 구속된 세상이 있습니다. 비록 타락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원수된 세상이었지만 이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은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 8장 12절, 9장 5절이라든가 세상의 구주 4장 42절, 12장 47절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범죄에 속한 세상보다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을 상실하고 상대화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절대적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순간보다는 영혼을, 멸망될 육의 삶보다는 영생의 삶을 약속받았습니다. 때문에 우리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서로 비교되는 상대적 가치로 삶의 목표나 방법을 삼아서는 안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의 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느님, 일반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자체가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겁니다. 종교 생활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신을 지켜 무병장수 부하게 해달라고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받들어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감격하고 지속적인 은혜를 인해서 삶을 드리게 됩니다. 그 목표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여전히 이 땅에서의 소원 성취가 최고의 종교의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자손손 영화를 누리기를 빌고 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짧은 인생에 연연하지 않고 약속받은 영혼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제사 자체가 다르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돈, 돼지머리 등 바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세상의 것으로는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스스로 완전한 제물을 마련하시고 이미 완전한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그 희생의 제물을 기념하며 나의 모든 삶을 드립니다. 나의 전체가 아닌 다른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다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을 적게 사랑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적게 사랑하는 자는 사함을 적게 받았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비교해서 남보다 나으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늘의 기준으로 섬겨야만 합니다. 날마다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드려도 드려도 모자람을 느끼는 그러한 신앙이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아무개보다는 내가 나아. 이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해서 칭찬을 들었습니까? 언제나 남과 비교하는 것은 유치한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세상에 속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남이니이다. 14절 16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가치는 계속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어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위하여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노래는 더욱 감성적으로, 의복은 관능적으로, 종교는 편리성으로, 부자, 아름다움, 명예, 행복, 모든 기준들은 사람의 편리와 안목에 좋도록 계속해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가 무쌍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가치 기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때문에 믿음이나 신앙의 논의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 가치를 상대적 가치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섬겨야 할 분이시고 비록 우리가 세상의 상대적인 가치 안에 머물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방법을 친히 가르쳐 주셨고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사람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절대적인 가치 기준인 성경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도록 명령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면 상대적인 세상의 경전으로 전락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다가 세상의 것들을 뒤섞거나 많은 부분을 빼버려서 말씀의 권위를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유일한 사람의 절대적 기준인 성경 말씀의 권위를 실추시켜 버린다면 더 이상 이 세상의 희망은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의 편리와 오로지 사람에게 위안을 주는 도구로 변화시킴으로써 세상의 상대적인 종교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절대적 기준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잃어버려짐만 계속될 것입니다. 생명도 잃고 도덕도 사라지고 당연히 사람도 사라질 것입니다. 서로 우르렁거리는 동물들만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촌에 왜 이런 재앙과 비극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권위를 상실해버린 데 대한 당연한 결과를 당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상실해버린 어둠 속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바로미터가 없어져 버려 법도와 윤리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 의와 불의, 빛과 어둠의 가치 판단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혼란의 시대에 다시 우리가 높이 들어올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여전히 이 암흑의 세상에 진정한 빛은 주님의 가감되지 않은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의 때에도 다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14절 16절이죠. 주님의 기도입니다. 세상이 절대적 가치를 상실한 상황에서 하늘의 가치를 높이 들어 십자가의 빛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러나 주님의 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만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오늘 본문 15절인데 이렇게 변해가고 타락해가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말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미루는 것은 오로지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예전에 구원받지 못한 우리가 가련했던 것처럼 천지를 분간치 못하고 멸망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한 영혼 한 영혼에 주님은 가슴이 저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같이 놀아나고 변질되면 이 일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19절 하반절인데 변치 않는 진리이신 말씀에 비추어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사도가 당부하기를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음이요 귀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당시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귀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했고 골로새 3장 1, 2절에는 위의 것을 찾으라 중략을 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돌아갈 본향을 날마다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변해가는 것이고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나 주신 성경 말씀은 결코 바뀔 수도 없고 섞을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런 귀한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변화무쌍한 세상에서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says me so. Jesus loves me, he who died, heaven's gate to open wide. He will wash away my sins. Let his little child come in.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says me so. Jesus loves me still, though I'm very weak. should be where I li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Jesus loves me, He will stay, close beside me all the way. I love Him, and when I die, He will take me home on high.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에게 만 달란트 빚을 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 빚을 갚을 때가 되어 그 종을 임금님 앞으로 데려왔는데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만 달란트의 가치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60kg 무게의 금이 들어있는 자루 만 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무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임금은 그에게 그 종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전 재산을 팔아서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 가련한 종은 임금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저를 참아주시면 갚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그 종이 그 빚을 영원히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서 비는 모습을 긍휼하게 여겨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 종은 그 많은 빚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풀려난 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임금에 해당합니다. 1만 달란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돈이지만 이 사람도 당장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어 참아주면 언젠가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람이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임금은 그 종의 행동이 괘씸했습니다. 자기 친구를 감옥에 넣은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비를 베풀지 않은 그 사람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긍휼의 교훈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벌을 주지 않는 수동적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에게 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도무지 갚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값도 우리로서는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대신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보내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의 무게만큼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공의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긍휼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모두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긍휼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며 그 본체이시지만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면도 갖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마도 그의 가장 인간적인 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될 그의 고민과 고통, 두려움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열두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장담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장담했지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단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부탁하신 것은 이제 곧 그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인류 죄를 십자가에서 홀로 짊어지실 때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흘 후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이 전한 부활 소식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 못에 찔린 손과 발을 보여주실 때까지 믿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들에게 용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속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양과 희생제물이 번제로 혹은 속죄제로 제단에 드려졌지만 그것으로는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 곧 포도나무이신 그 안에 거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도움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세주는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도록 초청하시는 분입니다. 아직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에게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고 풍성한 삶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